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헤롯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는 악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가혹한 세상에 당신을 향한 모든 예언의 성취를 이루며 찾아오셨습니다.
역사의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비춰진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게 도와주십시오. 찾는 사람이 극히 적은 좁고 협착한 그 길을 택하는 행신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빛 가운데 행하는 교회가 되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님,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역사의 한 장면을 마주합니다. 우리나라의 무너진 질서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각자의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공의를 위해 바르게 집행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겨진 자리를 감당하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참 혼란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때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나라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함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으로
주 주님께서
우리 어떤 어려움에도 크신 주님의 계획을 함께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주는 그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주를 찬양케 하시며 우리는 너무도 놀라운 일이기에 오늘도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게는 생명이며 삶의 의미이며 가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죄였음을 회개합니다. 혼란을 맞고 있는 시국과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 세찬 바람이 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십시오.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선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 경제, 사회, 외교, 국방에 이르기까지 통치자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을 구합니다. 교회 식구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상한 자, 가난한 자, 아이들, 청소년의 진로, 청년들의 직장 등 결혼, 모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로운 계획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안위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해 너무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행신교회를 통해 우리를 모이게 하신 주님, 예수 이름을 통해 서로가 영적 생명력이 회복되며 유지되고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귀한 말씀 듣습니다. 잘 몰랐던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늘 새로움이 풍성하여지고 그로 인해 더욱더 벅찬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 곳에서 수고와 헌신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며 그들의 수고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새 힘도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다른 이상한 사람이 올라와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네,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임세환입니다. 네, 다음 주, 주일학교 바자회가 있죠. 그래서 그, 관련 광고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소리가 작고 좀 말이 빨라서 잘 안 들리셨죠. 주일학교 승리라는 이제 학생이 기도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서 기도하는 승리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네,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는 이제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헌금을 쓰이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이것을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해주고 확인시켜주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거는 제가 이제 강조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바자회가 아이들 기도 때문에 시작되었고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너희가 헌금을 하는 것이고 이 헌금이 다른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저희가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사실 뭐 메뉴 뭐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있는 별표 현금을 지참해주세요. 그것도 아주 많이입니다. 네, 사실 이거 이전에 제가 어른들께 광고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어른들한테 정말 성도들님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딱 하나 있었어요. 네, 다음. 네, 미국에서는 레모네이드 스탠드 또는 백세일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돈을 모아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제 환원하는 그것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 남을 돕게 해주는 것을 어렸을 적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바자에도 이런 작은 베이크세일과 같은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모아서 들여서 도움을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경험을 하는 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네, 다음. 제가 이거는 이제 그냥 인터넷 사이트를 이렇게 막 웹서핑하다가 이제 보게 된 건데요. 엄마가 등교하는 아이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뭐 폐를 끼치지 마라. 미국에서는 be kind. 한국에서는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그쵸, 말 잘 들어라. 숙제 챙겼니?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네. 뭐 유머러스한 내용으로 나온 거지만 사실 부모가 아이에게 매일매일 하는 말이 그 아이에게 영향력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해주는 이 말이 어떻게 크게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반영한다라는 뜻으로도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에게 해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그 듣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사회 구성원이 되고 그 구성원들은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어른들이 하는 행동과 말을 듣고 아이들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올해 교회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헌화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헌화식 하면서 목사님께서 혹시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어떤 건지 기억하시나요? 네, 공동체적으로 같이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바자회라는 말을 뺐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바자회는 그냥 이렇게 나눠주고 끝 뭔가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이들한테 이 바자회는 섬길 수 있는 신앙의 교육의 기회를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그냥 바자회 참여하실 때 그냥 아이들이 하니까 바자회 참여한다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신앙의 교육에 내가 교사로서 내가 부모로서 이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신앙 교육을 시켜준다라고 좀 그런 마인드로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맛은 있을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른들께서 성도님들께서 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교육자의 마음으로 바자에 임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PPT는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광고하러 나와서 미국 이야기를 하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한국에도 좋은 문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지금 쏘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현금을 많이 챙겨오셔서 옆에 분들께 비빔밥과 반식을 많이 이렇게 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으로도 안내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오늘 진행하려고 했던 소그룹 컨퍼런스를 다음 주 바자회 행사에 맞춰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바자회에 많이 동참을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많이 돈을 쓰고 또 식사도 거기서 해결하고 이렇게 소그룹 모임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정을 변경하게 됐으니까 다음 주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일일 바자회 있으니까 꼭 잊지 않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릴 때 천국 확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선생님을 보니까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잘 동의가 안 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어쨌든 많이 참여하셔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좋은 기억을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 어른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탄절 예배와 또 사랑방 찬양대회 광고입니다. 계속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니까 많은 사랑방께서 이거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대단한 걸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저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중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선물이 사실 이날도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이들 한 명당 선물이 한 다섯 개씩은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한 선물이 한 200개가량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선물을 준비해서 가정당 하나가 아니라 인원당 하나씩 준비해서 저희 교회로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장까지 다 해서 가져다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벌써 가져다 주신 장로님 권사님 계셨고 다음 주까지는 꼭 챙겨와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을 또 선물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구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고민들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중에는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누가 받을지 모르는 선물을 준비해야 하니까 사실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왜 이 선물을 준비했는지 좀 간단하게 편지를 쓰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한 친구가 저희 디자이너가 있거든요. 이청년에. 그래서 본인이 만든 성탄절 엽서가 있으니까 그걸 카드가 있으니까 그거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동참해서 카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네, 질병과 삶의 고난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유독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반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모르시지만 그래도 함께 도구할 수 있으니까 꼭 수술하고 회복하시는 분들 또 수술을 앞두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사역 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 바랍니다. 라는 광고입니다.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죠? A4G 반쪽 만한 종이를 다 나눠드렸는데 가능하시면 오늘 작성하셔서 내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고민이 되거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는 꼭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이삭줍기 구제연보 안내입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저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진행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꼭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좌는 꼭 농협계좌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주보에도 또 홈페이지에도 그 대표계좌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없는 것 같고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행하는 모든 행위 속에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만지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 예물이 힘겹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교회 안팎의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이 예물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히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듣는 말씀 그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여 따르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새가족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정재옥 권사님 동생 분이신데 우리 정재복 집사님 오늘 이렇게 교회 출석하셨고 등록 카드 작성하셨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정 권사님 어머님 장례 때 가서 뵙게 됐는데 그때 또 뵙고 인사 나누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정재복 집사님 어디 계시죠? 저쪽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대하겠습니다. 네. 가족 된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정예원 집사님 가족 행신 소만마을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제가 뵙지를 못해서 정예원 집사님 가족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찾고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샘터 2단지에서 우리 민찬식 집사님 평신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민찬식 집사님 어디 계시죠? 저쪽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잠깐 일어나시면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배 마치시고 시간이 되시면 저하고 잠깐 티타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지원서 잠깐 보시면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여기 사역지원서를 전부 작성해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름하고 연락처를 써주시고 밑에 이제 다섯 개의 그 봉사 내용이 있는데 교육부는 키즈, 유스, 틴즈 이렇게 돼 있죠. 이 중에서 희망부서, 희망부서에 체크한다고 그 부서를 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교사는 그렇습니다. 교사는 인원 배치도 하고 은사 배치도 하고 또 인터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교사, 분반 공부하고 아이들 직접 챙기실 선생님, 그 다음에 예배팀이 있는데요. 우리 주일에도 예배팀이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풍성하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이 예배팀처럼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유스 아이들도 예배팀이 좀 지원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3, 40명 예배를 드리면 어른들이 같이 2, 30명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동적이고 아주 좀 아이들이 좀 충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로 다음 세대 사역을 좀 만들어 갈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많은 특별히 이제 청년들 그다음에 우리 젊은 부부 이렇게 같이 지원해 주시면 풍성하게 예배팀 구성해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조교사가 있죠. 간식, 식사, 뭐 행사 이런 것들을 할 때 예배 행사 지원하거나 도움이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교사들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분반 공부 인도하는 거 이런 거 조금 부담스러우신데 아이들 좀 섬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육부는 지금까지는 이제 부장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 어른들이 좀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섬기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그 키즈 사역자는 이승욱 전사님 현행대로 가고요. 간사님은 우리 김사무엘 간사님, 유스, 김초희 간사님, 틴즈 가고요. 전체, 교육부서 전체 부장님으로 우리 강일구 안수 집사님하고 문마리 집사님을 이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장님 두 부부 잠깐 일어나시면요. 밖에 앞으로는 나오도록 안 할게요.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좀 박수로 예, 격려하고 잘 부탁드린다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부인데요. 예배팀은 1부 팀이 있고 2부 팀이 있고 그 다음에 금요 팀이 있습니다. 여기 금요 팀 빠져 있는데 여기 지원하실 분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거는 미디어 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사역자들 지금 목회자 3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고급 인력이신 부목사님이 방송실에 계세요. 지금까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어렵지 않거든요. 예배 때 뒤에서 방송실에서 자막,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이런 거 배우면 한 시간이면 충분히 배웁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좀 그 방송실에서 나오실 수 있도록 미디어 팀에 꼭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연세 상관없고 재능, 전공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미디어 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내팀, 방문 새가족, 그 다음에 새가족 모임 인도하는 안내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팀은 이거는 이제 시니어 사랑방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지금 하고 계신데 거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사부, 선교부 보시는 바처럼 체크해 주시면 되고 나는 다 부담스럽다. 그러면 5번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환경, 미화, 행사, 식사 준비 등 교회에 필요한 일회성. 그러니까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할 때 지원해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예요. 여기에는 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1인 1사역을 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나는 다른 거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여기 섬김부에 지원을 해주시고 이게 인력 동원될 때 인력사무소 나가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쭉 나오셔서 교회 필요한 봉사에 요소 투입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역 지원서 좀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중으로 좀 작성하시고 또 한 주간 기도하면서 고민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 지원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정재혁 권사님 어머님 상으로 이제 떡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떡 하나씩 가져가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이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시골뜨기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에 대한 통설 중에 하나는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입니다. 주인공은 이야기를 끌어가는 화자이기도 하고요. 또 이야기의 주연이고 또 이야기가 되도록 하는 존재잖아요. 그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그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 이야기에서 정말 핵심적인 마스터 키를 쥐고 있는 자리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그 이야기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단히 큰 영향을 받도록 합니다. 그 세계관 안에서 이 주인공은 적어도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또 주인공이 또 어떤 주인공이길 원해요? 아주 잘난 주인공이 되기를 꿈꿉니다. 대단한 업적과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내 인생 이야기가 가치와 의미를 지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느 방향으로 나는 가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2장의 마지막 까지 마저 다 살펴볼 것입니다. 서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동방박사와 헤롯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이 두 부류의 대조였다면 오늘은 헤롯과 예수라는 두 주인공의 대조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정반대를 지향합니다. 한 사람은 주인공이 되려는 자고요. 한 사람은 주인공에서 멀어지려는 자입니다. 그게 누구인지 상상하면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장부터 2장까지 예수님의 보호자 역할을 맡은 요셉은 네 번이나 주의 사자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의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오늘도 밤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요. 그런데 이 네 번의 순종이 놀랍게도 전부 예수님에 대한 구약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 요셉의 순종에서 돋보이는 점은 즉각성, 곧 긴박성인데요.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요셉은 밤중에,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것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고 거의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애굽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잠시 헤롯의 위협을 피하려면 꼭 애굽이 아니어도 다른 나라들이 가까이에 많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가본 적 없는 애굽입니다. 가서 어디서 지내야 할지, 또 무얼 먹고 살아야 될지, 아니 애굽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지조차 몰라요. 그런데 짐을 싸짊어지고 나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셉은 아기 예수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순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돋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맡은 자의 소명의식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고려하고 따지고 누울 자리를 보고 계산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소명의식 가운데서 즉각적으로 행하는 순종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는 1장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마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렀었죠.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가 아니라 율법 계명을 정직하게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쉽게 말해 그가 평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고민과 묵상으로 살았을지 우리로 하여금 추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한 깊은 말씀 묵상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순종이 지탱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기도와 행동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디 요셉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긴박하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5절을 보시면 마태는 이 되어진 일을 이렇게 구약성경으로 인용합니다. 15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이 예언, 이 선지자는 호세아고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거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를 말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애굽 피신과 그리고 애굽에서부터의 돌아옴으로 빗대고 있는 거죠. 마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난당하게 하시고 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원형이신 예수께서 이스라엘과 같이 고난 당하셨고 또한 앞으로 고난 당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시되 그 열매만을 누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또 고통스러워하시며 때로는 시험당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특별히 고난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소망을 일으키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또는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사무엘상을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한나의 기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식이 없는 한나가 분인 나의 격동, 너 자식 없는 거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야, 이러한 이제 분인 나의 격동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고통을 해결하고자 성전에 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한나는 자기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한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상처를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고통받으시며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의 격동을 받아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상처, 바로 그 지점에 한나의 마음이 맞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될지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질병의 고통이나 또 삶의 무게나 또 직장 문제, 또 사람 간의 관계의 갈등 속에서 혹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그때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상처를 가지고 골방에 계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능히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예수, 우리와 같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헤롯이 벌이는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요셉 일행이 애굽으로 피신한 후에 헤롯은 동방 박사들의 경배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속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헤롯은 심히 노해서 곧장 군대를 보냅니다.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아기들을 전부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당시 베들레헴 인구를 1,500명 남짓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주변 경내까지 다 더하면 많아야 3,000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 보험 계리사들이나 이 나이 계산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3,000명이면 애가 몇 명이야?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그 자료를 보니까 이때 죽은 남자 아이들, 여자도 아니고 남자 아이들 수를 추정해 보면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50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아이들이 죽은 문제 이전에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를 상상해 봐야 합니다. 작은 도시 베들레헴, 그리고 온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시절이죠. 그 절망스러운 현실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헤롯의 폭정, 그 통치가 이어집니다. 이때 태어나는 아기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기는 아무런 힘이 없고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이 작고 여린 아이들이 그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절 유일한 소망의 빛을 품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부모들은 하나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주여,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열어주옵소서. 제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주님,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헤롯은 지금 어떤 짓을 저지른 것입니까? 아이들을 살해함과 동시에 베들레헴의 소망을 무참히 살해한 것입니다. 이내 베들레헴의 통곡 소리는 온 유대 나라로 퍼져나갑니다. 울분과 서러움, 절망과 통곡이 온 유대 나라를 뒤덮습니다. 이때 이것을 두고 마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져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하고 18절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이 되고 나서 남유다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그때 잠시 포로를 모아두었던 강제 수용소가 어디에 있었느냐? 베들레헴 근처 라마입니다. 라마의 수용소를 보면서 그 당시 수많은 어머니들이 통곡하며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라마 지역의 수많은 어미들의 눈물을 어디에 빗대고 있느냐? 라헬의 눈물입니다. 공교롭게도 라헬은 사는 동안 그토록 자식을 원했고 아까 한나처럼 어때요? 레아의 격동을 받았죠. 근데 라헬이 그토록 원하던 자식을 둘 낳았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근데 베냐민은 낳다가 죽습니다. 자기 품에 안아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라헬이 죽고 나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훗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잃어버리죠. 베냐민도 결국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잃어버립니다. 죽어서도 기구한 여인 라헬, 그가 죽은 장소가 어디냐? 창세기 35장은 그 장소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이라고 하는데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에 위치한 곳이 어디냐? 라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슬픔을 자식 잃은 라헬의 통곡으로 표현하고 마태는 그것을 오늘 이 억장이 무너지는 유아 살해의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그때 온 베들레헴과 유대 나라의 어미들이 통곡하는 것을 라헬, 라마의 통곡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유아 살해라는 파렴치한 짓거리를 보면서 분노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당시에 많은 이교도들 나라에서는요, 태아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성행했습니다. 당시에 아기들이 태어나면 절반 넘게 질병으로 죽었어요. 또 아기들이 너무 많이 죽고 인신제사도 드리고 또 원하지 않았던 아기들을 이제 낳게 되면 그 아기들을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당시 고대 유적들을 보면 무덤터나 하수도에 아이들의 유골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마태 당시에 이 헤롯이 저지른 만행은요, 이 폭력은요, 소위 말하면 역사의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하는 사건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마태는 이 끔찍한 일을 당시의 관행대로라면 여기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는 이야기를 전부 담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 탄생하시는 소식을 목자들의 경배로,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아니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도 모자를 판에 마태는 여기에 유아 살해 사건을 넣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 내용을 전부 여기에 기술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살기 위해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죽었을지 모른다는 오해의 마당에서 마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까지 왔을 때부터 설교가 넘어가지를 않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이 유아 살해, 유아 학살에 대한 내용이 앞서 살펴본 대로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이 출애굽의 주인공인 모세의 탄생하고도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곧 신약의 모세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뿐입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 죽은 아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책을 찾아보고 설교를 들어보고 아무리 많은 자료를 봐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뾰족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본문을 연구하는 중에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번에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헤롯이 죽자 천사가 다시 현몽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요셉이 명을 받들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소식을 하나 들어요.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분봉왕이 된 것입니다. 이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에게 가장 많은 땅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배다른 형제 헤롯 안티파스와 수많은 유대인들이 극심한 반대를 합니다. 이 헤롯 대왕이 통치했던 영역을 다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켈라오는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지역의 분봉왕으로 옹립됩니다. 그것이 억울했던지 안티파스는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헤롯 대왕보다 훨씬 심한 폭정을 일삼았다고 해요. 심지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폭동, 소요를 일으키자 그걸 진압하려고 3천여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죽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결국 아켈라오는 재위 기간 6년을 끝으로 폐위됩니다. 이 기간 안에 천사의 지시를 받은 요셉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아마도 다시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던 의도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둘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이 잉태하고 낳은 아들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의 고향은 어디여야 된다?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이어야 된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아켈라오의 폭정 소식을 들었는지 목적지를 바꿉니다. 이때 보면 다시 한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아켈라오 통치 반경을 벗어난 저 위쪽 북부지방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아마 나사렛 예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계속 나오니까요. 누가는요, 누가복음에서 요셉의 고향을 나사렛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은 유다지파죠. 그러니까 아기가 잉태된 후에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론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뱃속에 잉태된 곳은 나사렛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는 뱃속에 아기가 있는 거를 확인하고 간 거잖아요. 나사렛.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사렛 출신. 그리고 결국 애굽으로 피했다가 돌아와서 살게 되는 것도 어딥니까? 이 요셉의 고향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신 거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거나 병을 고치거나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별칭처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30번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아예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엔 나사렛이 없어요. 여러분 찾으시면 저한테 한번 메시지 보내주세요. 구약의 그 수많은 지명 가운데 나사렛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마태는 이 나사렛으로 가게 되심 또한 우리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구약 성경 선지자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난제죠. 자, 마지막 절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마태가 2장에서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요. 4번 구약성경이 나올 때 나머지 3번은 전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글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여기 23절만큼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보면 별게 아니에요.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 헬라어로 보면 앞에 세 개는 전부 다 말씀하신 바를 레곤토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aying,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아예 인용을 해버리는 거고요. 말 자체를 그대로 옮기는 표현이고요. 방금 23절에서는 헬라어로 호티, 영어로 표현하면 so that. 이게 쓰였기 때문에 이건 인용문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말한 대로 나사렛 사람이라 불렸다. 이런 의미. 카더라. 여러분 카더라 아시죠? 카더라. 카더라는 내가 그 누군가의 말을 내가 소화해서 내 언어로 이랬다 카더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한 말을 옮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카더라예요, 사실은. 또 여기 원문에 보니까 이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복수입니다. 선지자들. 그러니까 마태는 여기 적어도 이 23장의 예언을 특정한 선지자가 말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을 여기다 가져다가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양용희 교수께서 이제 하신 내용인데 마태가 아마도 시편 22편 그리고 이사야 53장 그리고 스가랴 11장 등을 떠올리고 이 표현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 이 세 군데를 다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전부 무슨 내용이냐? 비방과 수치를 당하는 종, 조롱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예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마태가 분명하게 이 선지자들의 요 세 명의 예언만 가지고 단순히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여러분 왜 나사렛일까요? 왜 그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일까요? 저는 마태가 이사야 11장 1절과 53장 2절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이때 줄기에서 나는 한 싹, 이게 새싹인데요. 히브리어로 네체르라고 부릅니다. 네체르, 나자렛. 저는 PC, 여기에서 음가를 빌려와서 나자렛이라는 동네에 연결하고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 히브리어로 쓰여진 도시의 이름을 그대로 썼거든요. 하나의 증거가 더 있습니다. 53장 2절이죠. 이사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 연한 순이 뭡니까? 새싹.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냥 본문 띄워놔주세요. 자, 여기에도 연한 순, 곧 새싹이 나오죠. 그런데 이 새싹, 나체르가 어떻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저는 마태가 임마누엘을 비롯해서 이사야 예언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여기 이 나체르에서 나자렛을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지명일 만큼 너무나 작은 시골 동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두리죠. 이새의 줄기에서 난 새싹이지만 네체르, 곧 나사렛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죠? 나사렛 예수는 보잘것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약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 동네 출신이다. 그래서 오히려 수식어를 나사렛을 수식어로 붙인다면 낮은, 천한, 비천한, 변변치 않음의 상징, 우리의 표현대로 바꾸자면 시골뜨기 예수, 촌놈 예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누가복음 2장 16절에 짐승의 구유에 뉘인 아기로서 참 잘 어울립니다.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젊은 생을 마감한 이단 괴수에게도 잘 어울립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나사렛 이단 괴수라고 예수를 지칭하는 사람들과 이 제자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사렛 예수는 그러므로 절대로 메시아가 태어날 일이 없는,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 없는 동네 출신이기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관심 갖지 않는 예수입니다. 말 그대로 나사렛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말 밥통에 놓인 아기에서 시골뜨기로 자라다가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비방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인물일 뿐입니다. 이 예수님이 죽을 때 빌라도는 그 명패에 뭐라고 씁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저럴 줄 알았어. 출신도 천한 작자가 무슨 유대인들의 왕이 되겠어 하는 비아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쯤에서 다시 우리의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마태가 유아 학살의 현장을 기록해 놓은 의도, 그게 우리 질문이었죠. 저는 여기까지 묵상했을 때 마태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역사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수십 명의 유아들. 어쩌면 수많은 주인공이 되었을지 모를 저 아기들의 죽음. 그것이 하찮은 나사렛 출신 예수의 죽음과 다르지 않다. 저 아기들의 죽음처럼 예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헤롯에게 학살을 당하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이 하찮음이나 보잘것 없음이나 의미나 가치 없음으로 종료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을 보라. 우리 인간의 살고 죽음은, 우리 인간의 생은 그렇게 하찮지 않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2월의 둘째 주를 맞이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력을 따로 따르지 않지만 지금은 이제 대림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간들을 길게 갖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고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 32번째 정도의 성탄을 맞이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32번째 성탄에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예수 탄생에 대한 마태의 진술을 연구하고 깊이 파고드는 좋은 기회를 저는 가지게 된 거죠. 설교자라.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성탄, 우리가 알던 기쁨, 우리가 알던 예수는 어쩌면 반쪽짜리가 아닐까. 우리는 마태가 기록하는 것처럼 하찮은 시골 마을, 아무도 모르는 변두리 출신 나사렛 예수를 어쩌면 또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아주 작은 생명,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한 사람의 목소리, 어쩌면 생각의 규격화 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어느 소외된 인간들에게 주님은 찾아가고 계신 것이 아닐까. 수많은 죽음과 탄생, 그 생의 갈림길에 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아야 하고 귀하게 여겨져야 함에도 우리는 또 여전히 주인공이 되고 싶고 주인공 행세를 하는 많은 인간들의 아우성에 갇혀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가적 영광이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수상기념 연설을 조금 보았습니다. 번역된 걸 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평생에 두 가지 질문을 쫓았다고 해요. 하나는 고통, 하나는 아름다움. 곧 인간은 어떻게 이토록 폭력적인가? 이 질문과 동시에 그럼에도 인간은 어찌 그토록 압도적 폭력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가? 아름다움에 대한 질문. 문학이란 인간의 깊은 심연을 실처럼 이어진 언어를 통해 연결하고 또 그 안에서 인간의 본질을 찾는 작업이라고 그녀가 말하는 듯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온통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을 돌리고 회피하고 외면하려고 해도요, 이 세상은 폭력이 가득합니다. 폭력은 국가와 권력에도 동원이 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일상,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주 미세하게 작동합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폭력은 희망을 제거하고, 폭력은 냉소와 무기력과 상처, 그리고 두려움과 경계심을 양산합니다. 폭력은 인간의 죄가 가진 어둠과 소망 없음을 가열차게 재생산해내며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요. 그럼에도 한강 작가의 말처럼 인간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폭력 앞에서, 이기심과 냉소 앞에서, 반목과 무시와 분열 앞에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유아 학살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떨리고 울리고 또 움찔거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되기 위해 무자비한 학살을 일으키는 헤롯과 그의 폭력에 죽어나간 유아들의 대조를 살펴보십시오. 또한 힘이 없이 도망다니며 보잘것없음의 대명사로 저 시골 나사렛으로 숨어드는 예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려고 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시려고 이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이 아이들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은 도대체가 무엇으로만 설명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저의 궁극적인 질문인 거예요. 한강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수십 년의 글쓰기 가운데 고통과 아름다움이라는 절대 잇댈 수 없는 갈등에 겨우 답을 찾은 것 같다라고 했어요. 나의 모든 질문의 가장 깊은 기업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던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폭력 앞에서 우리는 자주 폭력으로 마주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모든 인간들의 시대가 폭력에 물들어 있을 때, 악과 죄로 물들어 있을 때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셨다. 곧 인간들의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서는 것을 포기하심으로 사랑을 실천하셨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는 훗날 병든 자들과 약자들과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치유하고 살리시며 나사렛 예수라는 별명을 얻으셨다. 마침내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 곧 죄와 폭력과 악의 노예가 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셨다. 주인공이 죽는 드라마. 주인공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왔다가 더 비참하게 죽는 희대의 드라마. 그것이 예수의 생입니다. 그것으로 이 드라마는 모든 천한 것들과 하찮은 것들과 별 볼 일 없는 생명들과 태어나자마자 죽어간 저 생명들을 존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이 드라마는 주인공을 죽여가며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주인공 됨과 주인공 되지 못함.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빚으신 인간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곧 폭력의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께서 나사렛으로 가셨고 나사렛 출신으로 사셨으며 나사렛 출신으로 죽으신 이유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사랑을 완성하셨고 가르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필시 우리가 나사렛을 흠모하고 나사렛으로 가며 나사렛을 우리 생의 소명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으로 함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사렛으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전생애가 비록 주인공이 되지 못할지라도 끊이지 않는 폭력 앞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심어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신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연결하여 주시고 그 어떤 세상의 분열과 폭력 앞에서도 교회됨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놀라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부르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는 부요케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은 부요케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주님 주인공 자리를 내려놓고 나사렛으로 가기를 기뻐하셨던 그래서 평생 무명의 나사렛 예수로 사셨던 그 예수님을 쫓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행신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